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 근래에 저희가 우리 속에 있는 좀 내면을 깊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김남준 목사님께서 지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 책을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존재의 울림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내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면 울림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존재의 울림. 자,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해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선정된 세대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지난주에는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존재다. 그래서 왕가의 제사장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김남준 목사님의 그 책을 연속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남준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참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좀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 책을 우리 파이퍼 목사님 거는 이제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영어 책을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김남준 목사님의 책은 한국말로 일단 이건 뭐 번역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쓰인 게 한국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이렇게 해서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감칠맛이 난다고 할까 우리 한국말을 그렇게 아주 잘 쓰세요. 이번 장을 보면서 김남준 목사님 이렇게 이제 글을 쓴 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이 살던 시절에 가졌던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에다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더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생관, 세계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예수님 믿는 걸 하나를 더 더해갖고 이 전체로 이루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 고백 때문에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다 바뀐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거에다가 하나님 있는 걸 이렇게 더해놓은 그런 삶을 살면 이중적인 삶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 때문에 이 모든 관점이 바뀌는 이런 삶을 살아야 일관된 삶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참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쓰셨냐 하면 세상에 만연한 번영주의 신학과 교회들 이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번영주의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만사가 형통한다. 이거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로 몰려가고 그런 설교를 듣기 원하고 실질적으로 세상에는 그렇게 전파하는 교회가 커다란 교회고 많은 사람들, 부자들, 뭐 강남에 뭐 내로라는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교회를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는 교회일수록 신자들의 삶은 더 엉망진창이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는 교회에 다니는 신자일수록 그 신자의 삶은 더 엉망진창이다. 그 이유도 적어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식과 사상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김남준 목사님이 책을 보면서 자꾸 이런 그 지식, 그 다음에 사상, 이념, 세계관, 인간관, 역사관 이런 얘기가 이거 보통 목사님들의 그 글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이 책에는 인간이 뭐고 그리스도인이 무언가 하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그 원초적인 그런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식과 사상이 정리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만사형통한다. 거기 쫓아간다는 거예요. 만사형통한다. 이런 데 이제 쫓아가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성도들의 그 삶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던 거 다 거기에다 더하기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걸 추구하니까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지식과 사상이 이제 정리되지 않았는데 이런 교회에 다니거나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지식과 사상 정리를 할 필요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사상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야 그게 정상인데 그렇게 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하나를 더 한다면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크다. 여러분,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기존의 모든 거 거기에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까지를 더해놓으면 그럼 뭐 금상첨화되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만사형통 그리고 거기다가 또 천국은 보장이 되고 그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빠지면은 까딱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신자의 삶은 신앙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원리는 말 그대로 성경 말씀, 특별히 이 복음서에 기록된 그 계시에 따라서 그래서 이루어져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보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가능하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삶은 신앙의 열정뿐만 아니라 지성의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원 간다 그러고 새벽 기도부터 한다 그러고 주여 삼창한다 그러고 이게 하는 게 결국은 그게 뭐냐 신앙의 열정이거든요. 열정. 그냥 뭐 하루도 쉬지 않고 교회 가서 뭐 봉사한다 그러고 이게 신앙의 열정이에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성의 인식이 필요하다. 근데 그 지성의 인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적인 인식이다 그랬어요. 신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이렇게 뭔가를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 판단하는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하는 이와 같은 그 사고의 능력이 있어야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이게 다 하나님의 말인 줄 알고 만사 형통한다 그러고 그거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 고백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과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 그걸 우리가 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주는 우리의 모든 거를 다 주장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자, 오늘 왜 거룩한 민족 이야기를 하느냐? 그 배경을 좀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배경. 이 사도 베드로가 살던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또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 사람들 다 통치하기 위해서 종교에 관한 한 너그러운 정책을 이제 폈다 그럽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포용 정책을 하면서 한 가지를 추가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황제 숭배를 해야 된다. 황제 숭배. 자, 그래서 황제 숭배에는 종교라기보다는 이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하나로 묶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정치적인 방편, 정치적인 수단이 황제 숭배.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너희 종교가 따르는 신도 믿고 우리 나라가 또 하나가 돼야 되니까 황제도 숭배하고 이 두 가지를 하라 그러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너희가 믿고 싶은 뭐 신을 마음껏 믿어도 된다. 그렇게 이제 로마가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이 종교, 가짜 종교, 이방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 그래 뭐 그래 우리 믿는 거 하고 황제가 또 뭐 신이라고 하고 그러면 또 그렇게 하고 해서 하는데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가 상당히 다른 문제로 이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황제를 신이라고 그러고 황제를 우리에게 주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 불같은 그런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지던 그런 시대가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왜 이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황제 숭배하는 걸 거부했냐. 왜 그래요? 예수님만이 우리 삶에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거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그 양심. 그렇죠? 그 양심이 그거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여기 베드로가 2장 9절에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쓴 이유가 예, 이런 의미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민족, 거룩하다 하는 말은 세상과 분리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황제도 숭배하고 자기들이 신, 섬기는 신도 숭배하고 다 그러는데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민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런 무리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민족 그러면은 예, 이렇게 혈족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한민족이다. 그러면 벌써 뭐 단군조선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해서 반만령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게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도 하나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한 민족이라고 한 거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으로는 한국민족도 되고 일본민족도 민족에 속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도 되고 그렇지만 그런 민족에 속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을 향해 구분된 이와 같은 새로운 공동체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베드로가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을 했다. 거룩함의 의미를 이제 이렇게 김남준 목사님이 설명하시는데 오늘 그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오늘 얘기하는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거룩함을 설명하는 게. 거룩함은 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구별된 걸 뜻하는 거예요. 구별된 거. 금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예약석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예약석. 그 가면은 예약석에서 이렇게 다 붙여놓았어요. 저 뒤에 줄이 예, 10m, 20m, 30m 줄을 서 있어요. 거기 앉아서 먹으려고. 예약석에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왜 그러냐? 어저께 전에 전화를 누가 해서 6명이 갑니다. 뭐 8명이 갑니다 했으면 그럼 그 시간에 간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 예약석을 딱 마련해 놨단 말이에요. 저 뒤에 줄이 아무리 길어도 이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가서 앉아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약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도가 거룩하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예약이 돼 있는 사람이란 예약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약돼 있는 그 존재들만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한마디로 뭐냐? 배타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약된 사람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쉽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일단 구원 받으면 모든 거를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도록 예약이 된 존재다. 예약이 된 존재예요. 구분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약을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게 있어서 주일은 안 된다.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헌금도 이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약해 놓은 그런 돈이에요. 예배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예약을 해 놓은 그런 시간이에요. 모두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노타지 탈출할 수가 없는 그런 영역일 거다. 이게 구분된 거다. 이게 거룩하다는 그런 뜻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거룩함을 본인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거룩한 성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다시 말씀, 이거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본인이 이미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만, 뭐 주일 성수를 하고 십일조를 드리고 뭘 하라는 걸 해야만 내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미 거룩한 존재인데, 자, 그러면 거룩한 성도가 또 거룩하게 살지 못, 이미 우리가 거룩한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또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룩한데 성경의 원리에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이미 존재 자체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약이 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룩한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거룩한 일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거룩한 존재이다 이거예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이 나오지 않아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를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살던 그 시대에 로마 제국에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고 이래요.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거룩한 민족입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그런 그 백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황제 숭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치?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약이 돼 있는데 다른 용도로 나를 쓸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죠?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예약이 된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황제를 위해서, 황제를 내 주인이라 그러고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남주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분된 존재들이 다른 것에 의해 지배를 받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예약석이, 그렇죠, 천하 걸고 예약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이 돼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이 되면 오면 이 사람이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 전화해서 예약을 해놨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예약이 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나를 사용을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하나님의 의가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예약석에 갔는데 딴 사람이 앉아서 먹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 하고 화를 낼 거 아니에요, 주인한테. 어제 제가 다 전화해서 몇 시에 몇 명이 간다고 했는데 아 지금 와보니까 이 자리를 딴 사람이 지금 앉아있으면 이게 화를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다른 용도로 자꾸 나를 쓰면은 하나님의 의가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의가 발동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징계가 내린다는 겁니다. 징계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가 발동이 돼서 그래서 징계가 내려지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예, 김남준 목사님의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함은 이제 구분이 된 건데 특별히 거룩함의 원천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와 같은 그 속성이 거룩함이다.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하다.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출애굽기 5장 15절에도 뭐라고 해요?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가 신을 벗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원천이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이 성전, 깨끗한 전이 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말, holiness라고 하는 그런 말은 창조 세상과는 분리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고 나머지 모든 것,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 천사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은 창조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위대함과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그 위대함, 그 태양을 매일같이 돌리시는 그걸 한번 보세요. 매일같이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저 하늘에 수많은 그 별들을 하나님이 쥐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쥐고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이런 거를 신학적으로는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 우리 거룩하면 깨끗한 거. 깨끗한 거 맞아요. 근데 원초적인 거룩함은 뭐냐? 하나님과 세상은 분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클래스가.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이렇게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얘기하다 한 것은 하나님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완전성을 갖고 계신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하시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를 하면 인간은 유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한하다. 무한해요.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 옛날에 무한대 사인이라는 거 배웠죠. 무한대 이거. 그렇죠? 이거 무한대라고 하는 그런 사인. 예, 무한대가 이 분모로 가면은 이게 분자가 있고 나누기 이게 분모가 있잖아요. 이 무한대가 분모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큰 게 유한한 게 올라가도 다 0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워낙 무한하게 크면 그 위에 무언가를 올려놔도 0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가 지금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이제 강요하게 될 때 너희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예약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가서 보니까 15절, 16절에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 베드로전서 1장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얘기하고 2장에 가서 너희는 분명하게 거룩한 민족이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자들 측면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거룩함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는 거를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망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실질적인 예를 이제 이분이 들어주셨어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때 대다수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사형통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 13년 동안의 그 혹독한 트레이닝, 그걸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거죠. 그게 없었으면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해결책이 안 나오니까, 내 안에서는, 그러면 내 밖에 있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탐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될 때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김남민 목사님 참 좋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를 아는 것은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을 많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을 많이 알게 된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을 그렇게 알려면은 역경과 시련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과 시련이 사실은 인간을 개조하는 거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역경과 시련을 통과할 때,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개조가 돼서 나오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함은 위대하다는 것.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느냐.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이걸 두고 찬양을 하잖아요. 찬송을 할 때 정말 마음에서 뜨거운 그런 마음이 올라오느냐.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더구나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거친 세상 우리가 살고 어려움 느끼고 그러고 살고는 이렇게 주 앞에 와서 같은 형제 자매들이 정말 어떤 때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할 때 이럴 때 정말 그 뜨거운 그런 마음이 드느냐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 자, 그래서 신자의 존재의 울림, 우리 목사님은 존재의 울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존재의 울림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화가 되면서 이런 울림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생각을 하면 겸손함의 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며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 그 안에서 울려나오는 울림,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울림이 울려나오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도의 그 존재의 울림은 세상적 기준에서 바라보는 성공이나 부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차를 샀다 그러고 많은 돈을 가졌다 그러고 뭐 하면 우러러 보잖아요. 그렇죠? 어떤 존재의 울림이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울림은 그런 게 아니다. 뭐가 우리의 존재의 울림이 되냐? 인간으로서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가? 그걸 알게 될 때 여기서 퍼져나가는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섰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게 될 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것, 이게 나타나게 되면 성품이 변화가 되면서 밖으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울림이 있게 된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울림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반드시 존재의 울림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김만민 목사님이 그 인간의 그 내면을 잘 뚫어보는 것 같아요. 일반 교회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이 많은 종교서적, 성경 읽기, 경건 생활을 해도 존재의 울림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 생활 하시면서 발견한 거예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뭐 주일 성수한다 그러면 뭐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존재의 울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한 채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보거나 하면 엄청나게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존재의 울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교회 가면 그 문제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일주일 내내 엄마가 교회 가서 봉사한다 그러고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왜 맨날 교회만 가냐. 그죠? 나도 돌봐줘야 되고 나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엄마가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만 한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야, 저 사람 저렇게 믿음이 좋냐고 하는데 실제 존재의 울림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집안에서부터 안 나오잖아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부탁하는 게 뭐예요? 일하러 교회에 오면 안 된다. 매일 교회에 오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정해놓은 그럴 때 그 예배드리고 요거 할 때 오는 거고 나머지 신자의 모든 삶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존재의 울림이 나와야지 그게 교회 가는 걸로 뭐 어떤 성경 읽는 걸로 아니면 이런 경건서적 읽고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걸로 이걸 나타내려고 하면 사람 눈에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 존재의 울림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일이 있다. 어떤 착각을 하냐.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 막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원초적인 사명을 망각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는 거예요. 원초적인 사명. 그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존재로 변화가 되는 거. 이게 원초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존재의 울림이 나가는 거다. 이게 있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아서 많이 하는 거, 이것도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거룩해지려고 한다거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아는 일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 변화가 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되면서 나를 통해서 존재의 울림이 밖으로 이렇게 이렇게 전체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 일, 이게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도 사실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자꾸 뭐 일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강조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면의 사람이 변화가 되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일이 생겨. 그래서 이렇게 존재의 울림을 내다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변화된 인생관과 세계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인생관이 바뀌잖아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난 아주 완전히 좌파 이런 아주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믿고 보니까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 보수 이것이 맞는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무상으로만 해준다 그러고 정부에서 다 해준다 그러고 그건 뭐예요? 사람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 이러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고한 그런 그 인간 모든 걸 개발해주고 사람이 개인주의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창의적인 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래서 그거에 따라 인생관이 바뀌고 사회관이 바뀌고 역사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어서 그거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존재의 울림의 결과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체계적인 사상 정립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김남준 목사님이 조그만 책에 사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딱 믿고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읽잖아요. 사상이 딱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상이 정립이 돼야 된다. 그 사상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조직신학. 성경은 어떤 책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사람은 어떤 존재고 죄란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이고 성화는 무엇이고 지옥은 어디고 천국은 어디고 마귀는 어떤 존재고, 그렇죠, 천사들은 어떤 존재고, 그렇죠, 예수님 마지막 때 오시는 재림은 어떤 일이고 마지막 상태는 어떤 상태고 또 인간 사회에 사는 가운데 어떠한 시민정부를 구성하며 살아야 되고 그 이후에서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게 사상이 싹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김남준 목사님이 그걸 이야기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여기 가서 보니까 사상을 정립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가치를 따라 신학적인 것도 정립을 하고, 그렇죠? 또 이 세상을 살 때 뭐 정치관이니 역사관 이런 모든 것도 다 깨끗이 정립을 하고 아이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르치고 교회도 그런 방향의 교회를 선택해서 나가고, 그렇죠, 그런 교회를 유지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들 만들고 이렇게 아주 사상이 정립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긴다, 거룩하신 하나님 섬긴다 하면은 사상의 정립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걸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알아요? 거룩한 질서가 있어야 된다.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거룩한 질서. 거룩한 질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인 거예요. 거룩한 질서. 그렇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이거 한국말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거룩한 질서, holy order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어로 holy order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거룩한 질서, 거룩한 하나님 얘기하면서 이게 싹 나오니까 야, 이게 대단한 거구나 이 말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 무엇을 하며 살든지 확고한 신념과 사상 속에서 자기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입증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존재의 울림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울림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신자들이 있는데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명예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선한 영향력과 그다음에 감화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하고 믿음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가면 뭔가 선한, 그렇죠, 영향력이 흘러나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이 그들에게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넘치는 기쁨과 화평.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거. 내게 조금 일이 좀 안 된다 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이런 거.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가도 나는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연어가 올라가잖아요. 물이 흘러갈 때.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고. 그렇죠?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냐.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네.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의 울림을 밖으로 이제 내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자, 이제 거룩함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민족의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민족. 여기 나오는 민족은 이 거룩함의 소명이 개개인의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다. 민족. 여러분, 민족이 되려면 벌써 우리 한민족 그러면 5천만 이렇게 되듯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민족이라고 할 때는 개개인의 사명이 있지만 또 공동체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함은 개개인, 예수님 믿는 사람 개개인의 정체성인 동시에 신자들의 그 영적 연합 모임의 특징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모든 모습이, 그렇죠? 하나님 섬기는 모든 모습이 누가 봐도 깨끗하고 단정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 혼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그런 일이 분명하게 성경에 거의 다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그런 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쫓아서 모임에 합류하게 되어 있어요. 예,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영적 상태는 신자들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거, 이런 걸로는 판단이 불가능한 거다. 어느 교회는 가난하지만 가난한 성도들이 주로 많이 모여요. 예,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나오는 마케도니아 이런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서 존재의 커다란 울림을 이렇게 느끼게 된 거거든요.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강남에 돈 많은 그런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 그런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일반 평범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라 해도 존재의 울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다. 왜 그러냐?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룩함, 이것이 그 교회에 있으면은 그러면 존재의 울림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크게 사랑과 거룩함 이 두 개로 교회가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됩니다. 대다수 교회는 사랑하는 거, 이거에만 강조를 둬요. 근데 사랑과 그 다음에 이 거룩함은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거룩함은 레일이에요. 레일. 레일이고 그 위에 기관차, 엔진이 달린 기관차가 그 위를 달려가요. 사랑한다고 하는 애 엔진을 써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 레일 위에서 일을 해야지. 레일 밖으로 나가서 달려들면 집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 기차가 별일을 다 하잖아요. 도로를 망가뜨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해야 돼? 레일 위에서 해야 되는, 레일 위에서. 이 레일 위에서 이 레일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공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거룩함과 이 사랑이 같이 병행이 되되 사랑과 거룩함이 충돌할 때는 뭐를 택해야 돼요? 거룩함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택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것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깨끗하게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남민 목사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교회는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경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더러운 세상에 깨끗한 것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시대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세상에 더러운 거 라구마부터 시작해서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세상보다 더해요. 더 난잡해요. 이게 그렇죠? 한번 여러분 뒤로 꼬꾸라지는 이런 집회 한번 가보세요. 세상에도 그런 집회는 없어요. 세상에도 그렇게 더럽고 추잡한 그런 일들을 교회가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새벽부터 와서 꽝꽝대고 하니까 교회 예배당을 안 빌려주잖아요. 건물 이렇게 텅 비어있는데도 교회 하겠다 그러면 교회는 안 된다. 여러분 교회 하겠다 하면 교회는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노현동 교회를 사러 갔더니 교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안 됩니다. 저 밑에 병원들이 난리가 납니다. 교회 한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고 그런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더니 진짜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밑에는 병원이 올라와서 아 저기 감사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교회 건물을 좀 빌려서 쓰면 안 되겠습니까? 아 얼마든지 쓰시죠. 그렇게 해서 빌려도 주고 역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선하게 사람들을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새벽부터 드럼 해서 꽝꽝대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 잠도 못 자고 하는데 그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으로 기어들어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늘 주시해야 돼. 우리 집사 형제들을 비롯해서 세상의 더러운 문화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오염시키지는 않나, 우리 아이들을 오염시키지는 않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이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김남민 목사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느냐, 이 정도로 교회가 되다 보니까 현시대 교회에서는 거룩함의 회복이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야 이건 뭐 교회를 아주 폄하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니고 일반 교회에서 몇십 년 목회를 하신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를 얘기할 때 내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 교회에서 거룩함을 회복하자고 얘기하는 거 이거 자체가 교회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형통하게 살고 꽝꽝대고 즐기고 이게 관심사지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건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그냥 교회가 어려움을 주고 그러니까 조그만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좀 정신 차려라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조금 정신을 차린 듯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요새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우리가 조금 자숙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조그만 변화가 있는데 이런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은 이렇게 인위적인 그런 방식으로 교회 집단 전체를 개선하는 거 아니면 어떤 운동 우리가 좀 거룩함의 삶을 삽시다 하는 운동 이런 걸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거기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는 일이 있어야 그래야 그 교회가 전체적으로 거룩한 그런 교회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앞에서 목사가 아무리 거룩한 운동을 하자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대한민국의 교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은 조국교회란 말을 많이 써요. 조국교회. 우리 조국이란 말을 이제 많이 써요. 저는 별로 그렇게 쓰지 않는데 내가 무슨 뭐 조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제가 이렇게 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국교회 이런 말은 못 써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심정은 제가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시대를 바라보는 게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목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볼 때 이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을까? 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리스도 교회의 영광,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영광을 받는 거는 세상으로부터 박수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인정해 줘야 그래 우리 교회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랑침례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일로 영광받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정말 내 뜻에 따라, 이 교회는 정말 내 뜻에 따라 운영이 되고 정말 이 존재의 울림을 이렇게 세상으로 알리는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거룩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찬란한 빛이 성도들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조명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또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 이게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스크루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 정교하게 자기를 살펴보는 거. 문제가 나오면 저거 집사 문제구나, 이렇게 이 집사 문제네, 이게 아니고 이게 말씀의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내 문제구나. 그 찬란한 빛으로 나를 먼저 비춰보는 거.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마음을 쏟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 자기를 보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는 한마디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제 표명하는 건데 나쁜 것들을 보고 애통하고 좋은 것들을 보고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고 이것을 위해서 주여 연약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분이 또 아름답게 이런 말을 썼어요. 마음을 쏟는 기도는 피의 펌프질이 돼서 우리 마음에 있던 악과 죄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만든다. 피를 이렇게 펌핑을 해서 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피가 돌아다니면서 노폐물 다 제거하고 또 산소도 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기 지금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에 잘못하면 어떻게 죽잖아요. 그저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안 하면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이분 표현입니다. 환상이다. 저도 요새 이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희생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거는 이거는 환상이다. 신앙생활이 쉽다고 가르치면 거짓말이라고 이분이 얘기하네요. 신앙생활은 참 쉬운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이다. 신앙생활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결단이 이제 필요하고 이런 용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꽉 차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습니다 하는 데서 용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참 이 말에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공병호 박사가 지난주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대한 악의 세력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일을 시작하는 새벽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번에 사건은 선과 악의 문제이고 진실과 거짓의 대결이며 번영과 몰락의 대결이고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대결이라는 점을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길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그 기사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때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예, 이렇게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렇죠? 하나님, 이 나라를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목사도 기도를 이렇게 못하는 목사는 목사가 뭐 대다수인데 그렇잖아요. 이거 나라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진실을 추구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하는 의로운 거, 이게 뭐예요? 용기거든요. 용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기 성찰, 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용기. 이 네 가지가 있어야 그래야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되게 사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의 핵심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그 고백에 걸맞은 그런 삶이 나오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서. 그렇죠? 말로는 복음 선포, 뭐 각종 규례 이런 거 준수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내면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고 메마른 상태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민족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뭐냐? 예약된 존재다. 예약, 예약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예약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다. 개개인이 그러고 개개인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걸 형성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때 그것이 거룩한 민족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찬란한 빛, 그거를 매일 묵상을 하고 그것으로 나를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용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이와 같은 존재의 울림을 세상 밖으로 낼 수 있다는 거, 이걸 한번 기억하고 한 주일 동안 우리 한번 기억을 하고 한 주일 동안 존재의 울림을 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예약석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